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처음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매일 밤 환상을 보고 일기책을 쓰듯이 적고 또 그 다음날 또 보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모든 환상들을 다 보고 나중에 그것을 요한이 자기가 본 내용들을 그가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과 예수의 제자로서 갖고 있는 복음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편지로 이제 썼단 말입니다. 그냥 받아쓰기를 해서 전보문을 보내듯이 받은 물건을 보내듯이 배달하고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그에게 알게 한 것을 그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여러분 그 오해 소지하지만 말하자면 각색하고 편집해서 씁니다. 우리는 성경 무어서를 얘기할 때 이렇게 기계적인 무어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저자들이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이 이해하고 저들이 이해한 글로 썼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무어설이요 성령께서 감동하사 성경 기록을 간섭하셨다라고 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관계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말하자면 무슨 지침서나 안내서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건 증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도함을 받고 어떤 내용들을 계시로 받고 한 이 기록을 한 종들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 맡은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항복과 저들의 이해를 저들의 육성으로 저들의 항복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려는 글들이라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이 몇 절 안 되는 내용 속에 사실은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가 사실은 1장에 다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오늘 4절 보시면 일곱 교회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하나 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이라는 건 일곱인의 영 그러니까 일곱 분의 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곱 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령이 일곱 분이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처음에는 언제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서두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내는 이 편지는 개인적 사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대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표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단히 하지 않고 어떤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는 표현 속에, 또 같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도 거룩하신 성령, 뭐 혹은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 이런 표현,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을 설명을 해서 그 언급을 하고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이 계시록을 쓰면서 종말에 관한 이제 그 비밀과 또 장차 일어날 일과 그러면서도 교회가 가지는 그 위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받는 교회의 승리, 이런 것들을 벌써 얘기하기 위하여 앞에 이런 성부, 이런 성령, 이런 성자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듣기는? 이 말씀은 뒤에 이제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종말, 그 이 세상의 이 끝과 마지막 심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 시선이 쏠리는데 그 바로 앞절은 뭐냐면 6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먼저 있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가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있다고요. 우리의 독특한 지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독특한 운명, 실패하거나 침해받거나 무슨 어떻게도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의 백성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6절과 7절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다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권을 잡고 있고 무슨 뭐 이런 건 다 로마지만 내용은 그 정신과 사상과 문화는 그리스였단 말이죠. 그리스 사상,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가 사실은 로마라는 나라의 모든 그 정치, 행정 뭐 이런 조직을 타고 전 세계의 그 내용으로서 힘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 뭐 그리스인이라고도 하고 헬라인들이라고도 하는 이 그리스인들은 미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라는 것은 현재가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일 것이라. 그럼 뭐 사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 대한 그 예측이죠. 당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 있었고 그것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로마를 무너뜨리리라 생각했으며 언제 기독교가 국가와 사회 앞에 인정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과정을 개입하사 인도하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이다 이겁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무슨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무슨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세상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만드신 이가 있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지금 개입하사 간섭하시는 경영하시는 이가 있고 그것을 결과시키시는 이가 있다. 그게 누구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뭘 암시하고 있어요. 이대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세상이 가진 조건과 지금의 모습으로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를 백성 삼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를 그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이 계시다. 좀 더 빨리 급해서 결론에 가서 극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지만 미리 예고편을 보자면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처녀 탄생을 시킨 아버지가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벌써 너희 봐라,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요.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주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을 하나님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요한이 서두에 미리 못 박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1절에도 이 계시록을 쓰면서 맨 서두에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을 사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는 뒤에 가면 이제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제 요한이 울었더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봉을 떼신다고요. 그러면 이 인봉을 떼시는 이가 무슨 말하자면 저승사자도 아니요 영라대왕도 아니요 예수님이면 벌써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면 내용이 1차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가 인을 떼시며 그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요. 먼저 나셨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그는 맏아들이라고요. 맏아들은 외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동생이 있다는 얘기죠.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불러내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첫 열매였지 않습니까? 그분의 계시라고요. 그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니까 이 계시의 말하자면 그 통로요, 그 입을 대시는 이요, 이 계시를 발령하시는 분이요, 이 계시를 말하자면 그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이 그렇단 말이죠.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속히 된다는 게 처음에는 많은 오해를 받아서 이 초대교회 때는 금방 오시는, 곧 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라는 말은 속히라는 건 빠르다는 개념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된다는 것은 이 일은 의논하고 형편을 봐서 이렇게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좀 변경시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사니까 결론을 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가능한 한 뽑아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디죠. 결론이 더 더디고 낸 결론도 또 해나가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시행착오가 있거나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왕권이 뭐 지엄한 때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땐 다 알아먹은 겁니다. 그보다 더하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드시는 창조주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건 그냥 된 거지요. 그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 일은 지체되지 않는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방해를 받거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지체될 일이 없다. 그래서 속히예요. 또 왜 반드시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리시기 때문에 이게 그 서두에 놓은 얘기라고요. 그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이 내용을, 이 계획을, 이 결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로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로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되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뜻이요. 그건 뭐냐 하면 구원과 연결된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핵심되는 부분인 종말의 하나님의 대심판은 이미 서두에서 그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떤 내용이겠는가가 사실은 서두에 이미 다 판정이 난 상태로 그 다음에 결과를 찾아가보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요즘 입학 시즌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합격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합격된 웬수들은 꼭 가서 해보는 거, 학교에 가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죠. 그죠? 계시록은 앞에서 합격 확인을 해놓고 이제 읽어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학교에 붙어있는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지금 1장 4절 5절 특히 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을 뜻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삼중 호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삼중 호칭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인가를 죽음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고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특별히 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초대교회 교인 교회들에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기억해라 이거는. 그 예수를 누가 보냈는가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온천 만물을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를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무엇을 겁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입니다. 먼저 나시니 그는 마다들입니다. 마다들이라는 얘기를 자꾸 왜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마다들은 언제나 우리 구약을 보면 늘 나오듯이 기업을 잇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자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 장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의 구성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구성원을 불러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죠. 그는 은혜와 자비로 다스릴 것이요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백성을 친히 십자가를 지어 구원한 우리로 채울 것입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임금들의 머리라는 얘기는 해야 되죠. 그는 성부 하나님과 그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 편을 드신 인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볼 것도 무서워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 일에 재난이 있고 거기 무슨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거기에는 어떤 걱정거리도 두려움도 의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무엇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호칭 충성된 증인이시오 먼저 나신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은 계시록 내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서두에 붙인 표현대로 인수분해된 공통인수 같이 말이죠. 모든 문제부터 당위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밝혀지며 어떤 재난이 예고되며 어떤 재앙과 어떤 무서운 심판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그 재난이든 거기 어떤 두려움이든 그건 다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되는 어떤 일들이지 거기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놀래거나 걱정해야 될 일은 생겨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충성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이 요소야말로 계시록 전체의 분위기와 이제 그 뭐라 그래? 색깔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대재난에 관한 예언,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세상 앞에 군림하고 계시는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사랑을 베풀며 구원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가 지으신 세상을 정화하시며 아름답게 회복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의 완성과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행위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주셔서 충성된 증인을 삼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구원과 심판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편파적인 것이 아니요 그의 높으심을 자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요 죄악된 세상을 차마 못 보시는 죄에 대한 일방적인 진노로 평가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이 죄의 원리로 계속되어 죄인을 낳고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첫 창조의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나라, 복된 나라, 다시는 죄악된 것이 발생하지도 않고 침입하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태어나는 나라, 누가 누구를 해하거나 사람의 본성 저 뿌리 깊은 곳에 죄악된 것이 자리하는 것이 없는 족속을 만들어내는 일을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이제 세상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가서 비빌 데도 없고 뭐 어디 추워도 피할 데도 없고 맛있는 커피도 없고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니라 더 이상의 죄악된 것 속에 이렇게 함께 파묻혀 있는, 구원은 받았을 때 아직 완성된 환경과 조건을 허락받지 못하던 상태로부터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만드시는 복되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내면을 고친 것처럼 외적 환경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하는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전우주적 역사적 하나님의 기이한 개입과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제 말씀을 따라 확인해보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역사에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자 하는가 기대 찬 눈으로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매단 것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끝을 내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못되고 더러움을 행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모아 불못에 가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거룩함과 그 영광됨과 그 자랑과 영생으로 불러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 쏠기에 살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을 말씀 속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소망으로 가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확인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열심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열심과 방불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